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해 설교 중에 일곱 번째 설교, 고지대에서의 죄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주저함이 없고 독주를 빚는데 힘이 센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3절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권세와 힘이 있고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을 정도가 되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재판장 혹은 판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정의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술 좋아하고, 단순히 뭐 술을 섞어서 마시고, 단순히 뇌물을 받고,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사회와 한 도시와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옳은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장려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힘과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술과 독주로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뇌물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뒤바꿔버리는 악한 일을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도시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5장에는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여섯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포하신 일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관점은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 가운데 죄가 퍼져나가고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여섯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한 시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죄들이 한 시대와 한 민족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점을 취하든지 두 번째 관점을 취하든지 그 마지막에 선포된 마지막 자리에 등장한 이 저주는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러라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신 그 지도자들마저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으로 보든 두 번째 관점으로 보든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들까지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그 시대와 그 도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령 백성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죄를 끌고 다니는 형편에 빠지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자리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와 그 나라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저주까지 그 땅에 선포되어서 그 땅에 있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부패를 더 심화시키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사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라는 것은 그만큼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덕적인 갱신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방법을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그 가운데 선한 지도자들, 경건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마저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은 자꾸 악한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올라가고 정치의 지도자들이 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행하시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셔서 니네가 그렇게 정말 내 말씀을 어기고 니네 뜻대로 한번 살 거면 한번 해봐라 라고 버리시는 과정으로 악한 지도자들,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대중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 가운데 악한 사람들, 정말 교활한 사람들, 정말 먼지보다 더 가벼운 사람들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냥 나쁜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그 시대 백성들이 정말 우매해서 못난 지도자를 뽑았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에 쌓인 죄에 대한 심판의 일종으로 그냥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 그렇게 못난 지도자들, 그렇게 정말 가벼운 지도자들이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십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여섯 번째 저주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저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정말로 위험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보다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고 영적으로 정말 무자격한 사람들이 교육계와 종교계와 정치계와 여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다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대낮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이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앉히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박박 갈고 있다가 이번에는 정말 잘 뽑아야지 하고 뽑았는데 이전보다 더 못난 지도자를 뽑아서 또다시 몇 년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를 박박 갈고 욕을 하다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로 막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표를 던졌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지도자들이 올라오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쌓여진 죄악의 심각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선포하셔서 못나고 악하고 삐뚤어진 지도자들이 사회 각계 각층을 차지하는 이 현실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를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가 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말 진실하게 하지 않고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섯 번째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여섯 번째 저주를 마지막에 놓으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저주를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이 여섯 번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이것이 정말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유다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 그들의 재판관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술 문제에 있어서도 죄가 있었고 도덕관념의 상실에 있어서도 죄가 있었다라고 선언한다. 최고 지도자들 속에 나타난 방종과 불의, 그것이 여기에서 지적된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앞에서 본문을 설명했던 것처럼 지도자들마저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시대의 죄악은 정말로 심각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더 가까이 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죄 자체의 심각성을 보는 쪽으로 설교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읽어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죄라는 것이 뿌리는 하나이지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고상한 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효과를 낳는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뿌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열매를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맺는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끔찍한 질병이다. 그리고 그 죄의 증상은 끝이 없다. 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죄의 특성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만 심각한 죄라고 여기고 다른 것들은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혹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녀들만이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있던 자기의라는 것도 사실은 똑같이 심각한 죄였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저주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이사야 5장만 해도 여섯 가지 종류의 큰 죄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죄는 셀 수 없이 많은 얼굴과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몇 개 안 되는 카테고리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죄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그 얄팍한 죄에 대한 감정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죄들이 수많은 모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런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죄의 카테고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감해지고 그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느끼면 다행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카테고리,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의 죄들이 나에게는 없고 내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의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죽일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의 카테고리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들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나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보다 낮은 산이 있고 나보다 높은 산이 있어서 높은 산에 올랐으면 기분 좋고 낮은 산에 올랐으면 높은 산을 쳐다보게 돼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낮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다 그냥 땅에 불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죄는 다 심각한 죄고 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낮은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 같고 더 낮은 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것 같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무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심각한 죄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그 목록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내 죄에 대해서도 내가 바른 심정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바른 심정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도 올바른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장에 여섯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저주가 내려진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늘 중요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주 강력해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가장 힘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해서 그들을 실패와 부끄러움 가운데로 끌어내릴 수 있다.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 재판관들, 곧 의와 공평과 정의로운 의견을 베풀도록 세움을 받은 탁월한 사람들도 평민들과 똑같이 타락한 것을 보라.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한 것을 보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죄의 강력한 힘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다윗처럼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영향력에 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고 죄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무너진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그만큼 죄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그 지도자를 나쁘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마음에도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 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죄의 힘은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스스로 모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힘을 다 쓰고 몸과 마음과 힘이 다양한 종류의 방탕에 소진된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극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독한 술, 마약, 쾌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 동물들은 일부러 술과 마약을 먹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런 사람들의 삶은 동물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로 주먹으로 모욕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없어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원수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은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죄악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맨정신으로 얼마든지 행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도 하지 않는 그 외부적인 자극을 자꾸 몸과 마음에 밀어넣어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지만 얻으려고 했던 행복은 얻지 못하고 계속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 자신을 모독하고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면 그 모욕한 사람을 평생 원수로 여기고 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욕하고 동물보다 못한 삶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벌리고 마치 그렇게 사는 자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은 죄는 사람들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들까지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죄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양심, 곧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을 무디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마비시켜버린다. 또 죄는 어떤 사회나 국가 안에 있는 양심, 그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무디게 하고 결국은 완전하게 마비시켜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중과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도덕 기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힘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 사회의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도자들의 양심도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무너진 양심과 지도자들의 무너진 그 양심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들을 옳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새로운 도덕, 새로운 기준, 정말 멋진 도덕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그 최고의 기능,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최고의 지도자들마저도 무섭게 타락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그분의 거룩하고 죄 없으신 삶의 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도말하시는 그분의 피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이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참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술이나 마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과 그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육체까지도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감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기쁨과 그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하고 온전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복음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설교를 읽고 난 후에 생각해 볼 내용들을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혹시 옛날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은 더 악한 죄인, 하지만 나는 덜 나쁜 사람, 나는 덜 죄인된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잠깐 잘못 생각을 하고 잠깐 감정이 잘못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일 이 시대의 지도자들마저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면 앞으로 이 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사야 5장 22절 23절처럼 지도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백성들의 타락을 막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타락한 백성과 타락한 지도자들이 짝이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기는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들 안에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정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5장 22절 23절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설교에 대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